욕심과 상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전도자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의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 몫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재산 분배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재산 분교 문제를 재판하고 그들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 주는 그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 하시고 또 죽을 영을 살려서 지옥 갈 영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은 더욱더 가지려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망을 말합니다. 그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탐욕이나 탐심이나 또 욕심은 같은 의미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소유하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골로새서 6장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점심 식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나이 많은 노점상을 찾아와서 팝콘을 사가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노점상을 찾은 그 사업가는 벌써 가게 문을 닫고 있는 그 노인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아 무슨 일이죠? 뭐가 잘못됐나요? 아주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어째서 노점을 이렇게 일찍 닫죠? 그 노인 얘기가 양지 바른 문간에 마누라랑 나란히 앉아서 차 한잔 홀짝거리려고요. 사업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말합니다.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장사를 해야죠. 노점상이 대꾸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충분히 벌었어요. 충분하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죠. 부지런히 손을 놀리던 노인이 사업가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계속 일해야 하죠? 팝콘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죠. 어째서 많이 팔아야 하는데요. 팝콘을 많이 팔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넉넉해질 테고 부자가 되면 더 많은 팝콘 가게를 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러 그 팝콘 상들에게 나는 그냥 팝콘만 나눠주면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쯤에서 일을 그만두고 노점상들을 다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편히 앉아서 아내와 함께 따뜻한 차를 즐기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노점상 하나 갖고서는 성에 안 차죠. 사업가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 잘하면은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인은 마지막 말을 새겨드리십시오. 미소를 지으면서 그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내와 차 한잔 할 돈은 넉넉하거든요. 여러분 노인의 이 마지막 말 나는 지금도 충분히 부자입니다 얘기요. 팝콘 노점상은 가게도 하나뿐이고 부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은 노점일을 솜씨 있게 꾸려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매상으로는 입에 풀칠 하기조차 빠듯했지만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넉넉하게 살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점을 더 사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늘어난 가게들을 관리하려면은 자기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점상은 더 이상 장사꾼이 아니라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천성에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장사가 천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탁 트인 거리에서 지나가는 그 사람 그 인파를 상대하던 그런 사람이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공간에서 책상과 씨름하는 일과 맞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을 거예요. 이 팝콘상은 팝콘 가게가 넉넉지 않지만은 그는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자기 아내와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또 칭찬을 갈구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지위를 추구하는 욕심, 가장 빠른 차를 타고 싶어하는 그러한 또 탐욕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멋진 집을 갖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있습니다. 이 욕심은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은 할 줄 아는 말은 한 가지뿐이에요. 더라는 더. 거물에게는 두 딸과 같은 그 주둥이와 이 뱃바닥에 흡혈반이 있습니다. 거물이는 이것을 사용해서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한 번 남의 피를 빨고 나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옮겨가서 또 붙어서 또 빨아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논에 들어갔다가 거머리에게 물린 적이 있는데 종아리에 거머리가 묻었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붙어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타고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머리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도 계속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피를. 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재물 얻는 일에 급급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잠언서 15장 16절에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그러나 부자의 원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불러 가셨어요. 이 부자는 내일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는 그 모든 계획,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모든 재물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오랜 동안 그 세월을 보내면서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은 그 재물은 자기의 생명을 잠시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다 놓고 가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한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재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급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지체하지 못하고 즉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영원히 쓰고 사는 장막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길거리 나가보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남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이런 사람들도 저는 지나가다 보곤 해요.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해도 재산을 많이 모았어도 빈손으로 우리는 떠나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당대 부자였습니다. 욥의 소유를 보게 되면요, 양이 7천 마리고 약대가 3천 마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래요.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밭을 갈자 옛날엔 밭을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갖다가 두 마리 이렇게 놓고 소와 소를 우에 연결해서 그 쟁기를 다는 그러한 결이 그러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500결이니까 몇 마리예요? 천 마리예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고 그걸 모두 관리하는 그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입니다. 그 동방에서의 최고의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들도 같이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합니다. 이럴 때 이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경계하겠습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욥을 한번 시험을 하거라. 그렇지만은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너 마음대로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단에게 단호하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시험해보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제 그게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말씀이 욥기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통역하는 짜서 형제 또 영어로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이 이러했다 한 것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 아들들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 살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에서 잔치가 끝나게 되면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신 있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욥은 하루 사이에 그의 열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과 욥, 욥과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여서 저축하는 것을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본문의 후자는 자기의 영혼 문제를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영혼 문제를 물질의 풍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영혼의 문제 이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혼 문제는 또 이 구원을 재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어요. 물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이 부자는 삶의 목적이 부의 축적에만 있었기에 만사를 주관하시고 또 영혼 문제와 내세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욕심과 상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재물의 소유에 대한 이 집착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욕심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넉넉함, 풍요로움, 많이 가진 것, 바로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와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사람은요, 탐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모든 욕심과 상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자의 하는 기쁨의 탄식소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곡식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지금 옆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토록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수고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재물을 악착같이 모은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얻은 재물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았어요. 심지어 그는 자기 영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동안 내 모든 수고를 이제는 보상받을 그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 가셨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평생을 일구었던 그 모든 재산은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시고 누구든지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알면서도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 인색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욕심을 버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소종의 그러한 것을 교회 당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쓰지만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습니다. 아, 뭐 거기에는 구제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사업도 해야 되겠고 또 문서를 위한 그런 전도하는 데도 필요한 데 써야 되겠고 그러한 것,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2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타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소유한 재산, 시간, 생명, 모든 주어진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일은 천국의 보화를 쌓아 나가는 일입니다.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일은 내가 가난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희생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나는 가난해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 오늘 우리도 나는 쇠해지고 낮아지고 희생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심, 탐욕, 욕심을 버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품고 있게 되면은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그 나라에 입성할 날을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가서 영원히 구할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요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과 상의하면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재물에만 마음을 두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재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내세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욕심과 의논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자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만은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 때에, 약해질 때에, 흐려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